만약 차를 몰고 처음 방문하는 어떤 여행지를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전혀 가보지 않았고 전혀 그곳에 대해서 모르는 어떤 새로운 곳,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차를 몰고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준비하시겠습니까? 네, 지도죠.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난생 처음 미국이라는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 교수님이 오셨던 그 워싱턴 DC, 메릴랜드 주를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떨리지 않겠습니까? 처음으로 미국 땅을 가는데 그것도 운전을 해서요. 그래서 한 몇 주 전부터 지도를 준비하고 CAA를 통해서 맵을 준비하고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혹여나 한 잘못된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헤맨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해서 주의해서 그렇게 준비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지도 없이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래전에 그런 일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또 뉴욕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든 내비게이션이 없든 지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혀 모르는 곳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방향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서로 막다른 두 길이 나올 때는 어느 것이 옳은 길인가 지도와 여러 가지를 맞춰보고 그 길을 따라 갈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한번 가봤던 길이라면 아마도 어려움 없이 그 길을 찾아갈 겁니다. 굳이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해도 나는 왼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른 길인지 알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한번 가본 길이라는 말이죠. 근데 초행길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곳을 갈 때에는 항상 지도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가는 순간순간마다 이정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이정표를 통해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표가 없다면, 도로 표지판이 없다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갖고 가지만 그 길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착할 때까지 늘 마음이 불안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이정표를 만나게 되면 아, 내가 89번 도로로 달리고 있구나. 가다가 또 89번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갈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행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한번 살아봤던 믿음의 길들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그곳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초행길 같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목적지를 도착하게 되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공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갈 때에 키처럼 요구되어진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성공, 승리, 완전한 경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도로 표지판과 같고 우리에게 주신 맵과 같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내용이 함께 병렬적으로 놓여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받게 됩니다. 아마 두 가지 내용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두 번의 설교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을 때에는 좀 더 다른 각도로 이 본문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두 본문을 같이 하나의 본문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적 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네 권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동일한 3년 동안의 삶을 기록했지만 그 기록 방식이나 그 기록된 순서나 배열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저자가 능력 있게, 얼마나 저자가 예술적인 감각으로 그 내용들을 잘 편집하고 잘 나열했는가, 이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절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에 대한 가치, 그분이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좀 더 깊게 알려주기 위하여 다른 각도로 각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인 누가 역시 자기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최고 절정이었던 예수님의 그 공적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이 내용을 볼 때에는 전혀 다른 순서와 전혀 다른 위치에 두 가지 본문을 배열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들어오면 누가는 예수님이 그간 행하셨던 공적 사역에 대한 결론과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갑니다. 즉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도 이적을 행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조차도 모두가 다 하나의 목적이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8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소개 되고 있습니다. 8장 1절 한번 가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한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결과로 반응적인 모습으로 등장했던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 등불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전달했던, 선포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오늘 두 사건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과 천국 복음을 전파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8장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과 또 그 나라를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진작되어지고 성숙되기를 원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방문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으로 바쁘게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열중하여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문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당신을 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경청하고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겠죠.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나와 어려서부터 같이 쌈바구질했던 그 형이 메시아라고, 뭔가 좀 독특하긴 독특했는데, 뭔가 좀 유별나긴 유별났는데 내가 보아왔던 그 사람이 예수라고 믿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죠. 여전히 형으로서 아들로서 그렇게 예수를 바라봤던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왔을 때에 그 예수를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바깥에서 당신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가로막혀서 들어올 수가 없으니 길을 터서 가서 좀 시간을 내서 만나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2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나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이 사람들, 내 앞에서 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동생들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나의 참 가족이라는 겁니다. 바깥에서 나를 보러 왔던 그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란 말이죠. 즉 8장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골자를 통해서 이야기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은 육적인 혈통적인 연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말합니다. 신방을 가고 남편이 믿지 않든 아내가 믿지 않든 짝가정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신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마음 좋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신앙이 좋으니까 남편 발목 잡고 올라가면 돼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니 우리 와이프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뜻한 사람들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8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그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야만, 그렇게 예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만 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가 참 나의 가족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의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백배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 백배의 소출을 만들어내는 자, 그런 자가 나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등불이 하나님에 의해서 키워졌는데 등경 위에 올려진 자,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자, 말로 가리지 않고 침상으로 덮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나의 형제이고 나의 가족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가면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밖으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에게 있어서 맏형이 되고 맏오라버니가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으로서 맏오라버니로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인자하고 온유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육적인 어머니, 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매몰차게 거부할 수 있는가? 폐륜적인 모습 아닌가? 인륜을 거부하는 모습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은 목수였죠. 공생애 30년 전에 그 30년 동안 예수님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로 그 가정의 맏아들로서 모든 부분들을 책임있게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동참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홀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냥 기적적으로 우리의 흔들림 없는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거듭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의지를 들여서 우리 가운데 밝혀진 등불을 세상 가운데 밝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시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아마 고민스러울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민생활 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그런 큰 유익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C뿔 맞을 게 A뿔 맞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안 벌릴 게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 쪼개고 물질 쪼개서 헌신 봉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목적한 그 수준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아니 예수님을 맏형, 맏오라버니로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큰 유익이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겁니다. 없으세요? 저는 가끔 있던데요. 예, 제가 박사학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박사학위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수랑 만나면 늘 싸워야 되고 뭐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면 빨갛게 돼갖고 내려옵니다. 철자부터 시작해서 문법, 신학적인 내용 모든 것들에서 제가 쓴 글자보다 더 많은 글자가 써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대체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려고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일의 이 결과를 보게 되면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너무 평안할 때가 많습니다. 잘 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저 사람들은 그냥 술술술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못하는 한 가지 마음의 갈등도 있죠. 명색이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사기칠 수도 없고 거짓말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손해봐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예수 믿는 건가?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나? 예수가 우리의 맏아들, 맏형이 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마음에 갈등이 있을 겁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의 심정이 그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 자체가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시작된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었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갈릴리 호수만큼 잘하는 곳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누가는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뜬금없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배에 오르고 그리고 나서 건너편으로 가자는 겁니다. 아니 날이 저물었는데 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를까요? 밝은 대낮에 가면 좋을 텐데요. 어쨌든 주인이 가자고 하니 잔뼈가 굵고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던 그 제자들은 아 알겠습니다 가시죠. 납득이 되진 않지만 가자고 하니 가십시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사실 한글개혁성에는 광풍이라고 말하지만 허리케인을 만난 겁니다. 스콜을 만난 거예요. 한없이 쏟아지는 물과 바람과 파도와 잔뼈가 갈릴리 호수에서 굵었던 이 사람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 파도가 높이 올라가고 비가 내리치는데 뭐 유리창에 갇힌 유람선처럼 그렇게 안락한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 아마 제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면서 살 방법을 찾기에 그렇게 급해 있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행 자체가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인데 그 길 가운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풍랑을 제자들이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가운데 만난 건 뭐예요?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절망과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없었던 그런 아픔을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하다하다 못해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나 혹은 예수님 지금 배가 가라는 지정이니 얻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어나십시오. 이런 말이라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 톤 자체가 그런 예수님을 걱정하거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톤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에 가까운 톤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지금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뭐라도 좀 하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좀 해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일 아침에 떠나면 좋았던 그 일을 왜 굳이 밤에 떠나자고 하신 겁니까?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순한 태도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 당신이 마무리 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다 해봤는데 아무런 효과,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 배는 가라앉기 직전이고 우리는 죽음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의 항변 속에 반응하는 모습이 조금 남다릅니다. 마치 자기의 부모들이 와서 동생들이 왔을 때 보인 반응과 동일한 반응으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면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다 할 수 있었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안심시키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일어나시더니 뭐라 그럽니까?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연현상이 그렇게 컴다운되는 모습 때문에 놀랐다기보다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세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의 명함에 순종하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한 면이 제자들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한번 배워나간 거예요. 한 과를 통과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에게 관계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불구를 고치고 사람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연 만물까지 통치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천지 만물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돕고 인간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작용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그 자연 질서가 죄로 인하여 파괴가 되었죠. 더 이상 땅은 식물을 내지 않습니다. 수고해야만 식물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작물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죄가 들어온 세상 속에 그러한 질서는 깨어지고 말았죠. 그 깨어진 질서를 예수님이 지금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것은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만물을 만드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믿음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웠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도대체 어떻게 믿고 이곳까지 따라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그 믿음의 대상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얼마만큼 나에게 믿음 있게 행동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은 요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쯤 우리는 젊은 세대와 나이가 드신 세대 사이에 굉장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믿음과 신뢰, 저분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신념, 아마 50대 후반 되신 분들, 그 이상 되신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이 깨어졌을 겁니다. 왜 깨어졌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기의 신념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기의 의지가 약해졌을까요? 아니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 반응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분에 대해서 의지를 드려 나의 믿음을 드려본들 그분이 나에게 믿음 있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만 살살 하고 만약 틀린 말만 계속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인자한 모습으로 다 믿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지만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하여서 그들이 예수님과 동가동락했기 때문에 의지를 들여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통하여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즉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 여정, 믿음의 여정 속에 도로 표지판으로 계속 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그 천국,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도로 표지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나 그분이 이루셨던 일에 대해서 확인받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만 계속해서 확인받는다면 아마도 반대의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키가 될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너에게 준 그 소명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 보면 마음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마음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푸뉴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푸뉴마라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말과 동일하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게 부탁한 이 믿음의 길을 완수하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시작했던 이 믿음의 완전한 단계까지 이르러 가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내가 알고 있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완수해 가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담담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몰아쳐도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지만 그곳에 그 배를 운전해 가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들을 갈 때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 한없이 내리던 눈이 멈춰 있을까? 아니면 더 많은 눈이 내렸을까? 그 내린 눈을 뚫고 어떻게 집으로 가야 되나?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시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주님이 오게 하셨으니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구원이오니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실 겁니다. 그 완성의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삶이 되셔서 그 종착지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만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단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들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기 위하여, 마음의 낙심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복이 좋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믿음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은혜를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들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